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제까지 지키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도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시때때로 모이며 새벽마다 새벽 예배의 단을 계속하여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주의 손에 항상 의탁하며 또 코로나로 주님 격리되고 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더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조금 어려움을 주셨으나 곧 또 회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보살피시고 치료의 광선과 권능의 손을 펴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고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길을 주셨사오니 말씀 앞에 앉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님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심히 부패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 예레미야서의 특징적인 진리. 우리가 각 성경은 특징적인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계시하여 주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로 주실 때에 각 책에 특징적 진리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무엇일까? 예레미야서는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에 관한 진리가 예레미야서에 가장 밝히 계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심히 악하고 부패된 상황을 보고 깊이 느끼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아 그것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이 특별히 그런 귀한 진리를 좀 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치부는 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불의로 불을 얻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 새는 메추라기 종류의 종류라고 합니다.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본문은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세 요소가 있다.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죄악된 말과 행위들은 마음의 부패에 기인합니다.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부패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명과 뜻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고 도리어 헛된 것을 섬기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이것이 지식의 부패이죠. 지식이 바르게 발효되어야 하나님 바로 아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감정도 부패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제심이 있고 좀 화가 나도 그것을 잘 참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잠언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용사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그런 용사보다 나은 인격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이 난폭해지고 격한 감정이 생기고 말도 그렇게 막 원치 않는 말이 나오고 또 미움의 감정도 생기고 염려와 불안도 감정의 연약에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도 다 극복을 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자꾸 생기고 또 마음의 안정이 없이 불안한 감정이 생기고 이런 감정의 장애라고 할지 감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부패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감정의 부패, 그러니까 지식의 어두움, 감정의 부패, 또 사람은 의지도 부패하였다고 봅니다. 사람은 바르고 선한 일을 알아도 지식이 좀 있어도 그것을 행할 힘이 부족하고 그건 의지의 문제죠. 행위, 실천의 문제입니다. 또 우유부단하고 무엇을 행할 때 딱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우유부단한 우리가 성격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의지의 연약입니다. 때로는 그 의지가 완고하고 죄악된 습관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랄 때에 좀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자란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몇 번의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을 보통 하지 않아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가 많고 부전자전이라고 부모가 저렇더니 자녀도 비슷하다 그런 이제 기질이 닿는 것도 좀 있지만은 습관의 문제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훈련이 좀 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품으로 좀 그것이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된 것이 인생이다. 본문은 이런 사람의 마음, 마음은 영혼의 활동이고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의 요소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그것이 부패했는데 이 마음이 여기에 본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이라. 그러니까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매우 부패되어 있다. 여기에 심히 부패한 이런 아누시, 히브리 말로는 아누시 그렇게 말하는데 병든 연약한, 사전의 뜻을 보면 병든 연약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이라는 많이 읽히는 성경에는 하여 치료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히라는 말도 묵상하면 그것이 정말 심인데 매우 부패되었다는 말이지만은 너무 부패해서 치료가 잘 안 된다. 정말 그렇죠. 인생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전적 부패성, 전적 부패성.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람의 전적 부패성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 어찌하여 저들이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도 보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반복된 실패의 역사도 보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저들은 결국 실패했구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역사적으로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진리, 인간의 전적 부패성, 사람의 전적 부패성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그렇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도 이미 읽은 바가 있는 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는 익숙해져 있다. 죄성, 또 죄의 악습이라고 말해요. 죄악된 습관, 이런 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스인이, 아마 구스인들은 피부가 검은 모양인데 그 피부를 고칠 수 없듯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암만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백인은 피부가 원래 하얗고 흑인은 피부가 원래 검고 동양인은 피부가 또 색깔이 그래서 그거 잘 바꿔지지가 않는 것과 같다. 또 표범이 얼룩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 그렇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전적 무능력이죠. 심히 부패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증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7절 8절도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 할 수도 없다니. 아, 절망적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육신이 타고난 본성을 말합니다. 죄성. 몸에 남아있는 이 죄성입니다. 죄성이 그렇게 그 죄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건 성화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잘 다 가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본성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감찰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죄성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은 말 그대로 심장, 우리가 마음이라고 마음 심자를 쓰죠. 영어로도 또 히브리어로도 랩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도 되고 심장도 됩니다. 우리의 심장. 염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를 순환시키는 공장과 같은 중요한 우리의 장기죠. 심장이 망가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의 화살이 바뀌면은 즉사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데 장기가 망가지면 좀 서서히 죽지만은 심장이 망가지면 즉시 그는 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말이고 폐부라고 안 하고 번역한 켈라이오스라는 말은 그는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도 중요하지. 콩팥 말이죠. 콩팥, 신장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신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영혼의 작용들, 심리적 작용들, 생각과 감정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 이걸 우리는 예, 심장을 살피고 폐부라고 번역해서 폐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작용들, 심리적인 작용들,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같이 옆에 살아도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 읽는 것은 아니고 같이 좀 살다 보면 대충 알죠. 그래서 나는 당신 잘 알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 마음을 알고 폐부를 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44편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의 생각을 더듬어 알아내시듯이 다 사람의 비밀을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품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자세하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앉고 일어섬, 눕고 예, 길을 가는 모든 걸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옳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 살피시고 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살피시고 그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함을 시험하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람의 선한 마음과 그 행위를 장려하시고 복주시고, 넌 참 착하구나, 마음가짐이 착하고 또 행동도, 말과 행동도 착하구나, 그러면 또 거기에 위로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죠. 잘하고 있다. 꼭 그렇게 살면 복되다. 그리고 악한 마음과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좀 사는 것 같더니 벌을 주셨나, 그런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녀를 죽이리니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메추라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들 중에 한 대표적인 죄는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이 진실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생각을 좀 했지만은, 거짓과 사악과 탐욕으로 사람이 행하는, 돈을 벌어도 그렇게 거짓되게 또 좀 악하게 탐욕을 부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진실과 또 선함과 의로움과 의롭게 정당하게 좀 마음가짐을 좀 착하게 가지고 절제와 검소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죠. 좀 절제심도 좀 있고 검소하게 하고 자족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감사가 먼저 있어야지. 뭘 구할 때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불평스럽게, 하나님이 이미 많이 모든 좋은 환경 여건을 주셨는데도 항상 불평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마음이 없죠. 너 잘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주었는데 네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감사는커녕 불평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모든 시간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감사한 일이 많지요.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젊었을 때는 3일 번역하고 3일 아프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3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있고, 예, 계속, 예, 매일매일 앉아있어도 아프다고 안 하니 당신은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언제까지 건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불의의 소득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부도덕하게 거짓되게 탐심으로 버는 돈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두 구절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의롭게 벌어야 복이 됩니다. 또 잠언 20장 17절은 더 흥미로운 말씀을 했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모래라는 자갈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자갈이 가득하게 되리라. 아이고, 속이고 취해서 이제 아이고 이 참 좋다 하고 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에 자갈이, 예, 모래가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불의의 소득은 복이 되지 못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전적 부패성을 알아야 될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 그래서 의와 선을 행하기에 참 무능하다. 둘째, 우리는 사람,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공의의 보응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겠다. 불의함으로 얻은 소득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네가 착하지 못하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징벌도 주시니까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엄한 징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죄성이, 본성의 죄성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화의 길은 무엇이냐? 성화의 길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령님을 쫓아서 또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화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게 성화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화는 내 본성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 또 결심 굳게 결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경 말씀의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 의와 선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하나님의 감찰과 보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제 주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 믿고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주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경 말씀의 교훈 속에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